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주의 날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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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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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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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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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3장. 그러고 나서 온 의회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가 우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만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이자는 온 유대를 누비며 그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부추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출신인 것을 알게 되자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왔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헤롯은 예수께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자리에는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맹렬하게 예수를 고발했다. 그러고 나서 헤롯과 그의 군대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놀렸다. 그들은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그날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내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서 그를 심문하였지만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조금 하곤 풀어주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이 자를 없애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를 풀어주겠노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사형시켜야 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질이나 조금 하고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우겨댔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곧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로마 군인들이 손에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들어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오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다가온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에게 젖을 물려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산과 언덕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다오. 언덕아, 우리를 덮어다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두 사람의 죄수가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려고 끌고 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죄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죄수는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택함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 자신도 구해보시라지.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비웃고 놀라며 예수께 가까이 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이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였다. 당신은 기도가 아니요. 기도라면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시오. 그런데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너는 저분과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와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 그러고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들을 지켜본 한 백인 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굉장한 일을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는 예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 의원이었으나 다른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지방의 아리마대라는 고을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시로 싼 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 무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때는 준비일이었고 해가 지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모셔놓았는가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죽음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안식일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쉬었다.
창세기 제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들을 위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염은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염은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다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회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회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주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은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모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쓰인 향은 불에 탈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고무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산의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던 사가랴가 문득 고개를 들자 제단 옆에 주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이 요한이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므로 마땅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에 머물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엘리사벳이 남자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지들이 모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요한이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뿐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의 중요한 주안점은 남녀의 문제, 즉 혼인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원리에 입각해서 해설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사실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재는 척도는 남녀의 문제가 어떤가에서 대답이 나올 정도로 남녀의 성의 문제는 사회의 도덕성의 척도가 된다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구체적으로 쓸 때도 남녀가 기준이 됩니다. 자연스러우면 가장 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 당연히 부자연스러우면 가장 힘겨운 부분도 부부의 문제입니다.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시작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실마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타난 현상들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아직 미혼인 예수기도에게 이혼의 문제만은 답변하기 어려울 문제일 것이라는 계산에서 궁지에 빠뜨려 제거하려는 음흉한 의도에서 접근하지만 사실 남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셨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 사회의 도덕적인 피폐와 함께 가정이 무너져가는 오늘의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원칙을 제공하고 남녀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침으로 주님을 따르는 지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원칙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왜곡되고 비틀린 사람들의 혼란을 바로잡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기서도 봅니다. 비록 저들은 악의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주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기준을 확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남녀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유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서 24절에 중요한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신비한 구조와 부부라는 사람의 보다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본래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들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란 남녀로 짝이 맞아야 만드신 의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둘이 하나처럼 자유롭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중략을 하고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중략을 하고 여호와는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또 중략을 하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중략을 하고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떠남과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잃었던 반쪽을 찾게 되어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반쪽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욕구도 수치나 불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 늙어감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을 상하지 않고 성을 향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고 보호되는 것이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완전히 하나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재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플라스틱 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깨어서 붙인 흔적처럼 또 찢어진 가죽 부대를 입대어 기운 것처럼 몰골이 사나운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최종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요 바뀔 수 없는 절대 원칙으로 이것이 어겨졌을 때 언제나 어긴 사람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약속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역사의 끝날까지 지켜줘야 할 영구불변의 원칙이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완악함이 늘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주님의 답변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허용된 이혼을 들어 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오늘 7절이죠. 최초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는 창세기 4장 19절에서 무너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리고 이러한 전례들은 성경 속에서 확대되고 와전되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여러 명의 아내가 사람의 완악함과 정욕으로 인해서 허용되기는 했지만 역시 얻는 것보다는 언제나 잃는 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속에서도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2절 했고 이러한 결혼의 관계는 같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에 육신에 있는 동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는 말씀은 어떤 핑계로든 한 몸이 쪼개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십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서 이혼과 재혼이 일반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기관인 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나 정욕이 본래적으로 만드신 주님의 법 질서를 어긴다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근본에 대한 답변을 든 제자들은 역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소화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10절에 그러죠. 주님의 절대적인 원칙에 사람은 다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엇에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인 욕구에 대한 예외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 사람들은 더러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지만 그러한 결심들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에 말씀을 봐도 분명합니다. 독신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욕구에 둔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12절의 말씀은 모두나 스스로 인간적인 결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표현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인격에 가장 맞는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만약에 라는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상이 나에게 가장 맞기 때문이라는 확신으로 주님과 대상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3절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인 사람의 가르침 뒤에 이 어린아이의 가르침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축복을 바라고 오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32, The Lost Coin.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오늘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 브로룬드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Have you ever lost something very precious to you? Something so valuable that everything stopped so that you could search for it?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해서 모든 일을 미루고 찾아야 하는 것을 말이지요.
In our session today, we will look at another parable Jesus told that involved a woman. It was one of three parables Jesus told with the same theme, lost and found.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In Luke chapter 15, verses 8 through 10, Jesus said,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Suppose a woman has 10 silver coins, but she loses one of them. She will take a light and clean the house. She will look carefully for the coin until she finds it. And when she finds it, she will call her friends and neighbors and say to them, Be happy with me, because I have found the coin that I lost. In the same way, it's a happy time for the angels of God when one sinner decides to change.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르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Jesus told this story along with the story about a lost sheep that was found by his shepherd and a lost son who comes home to his father. There is great rejoicing in all three of these parables.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이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찾은 후에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In the story of the lost coin, anyone hearing Jesus tell this parable would have understood the meaning or perhaps had this happen to someone in their own family.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Women wore headdresses made of coins from their dowries. To lose one of these coins would be part of your precious savings. There were no banks to hold your money. If a woman was a widow, losing a coin could mean not eating a meal or feeding your children.
그 당시 여자들은 그들이 지창금에서 나온 동전으로 만든 장식품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귀중한 재산의 손실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저축해 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만약 과부인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린다면 먹을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자식에게 밥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The difference in this parable from the other two is that this treasure is lost at home. The significance being that your lost one, away from God and the faith, is not in a far-off land or a place unknown, but in your own home.
이 비유가 다른 두 비유와 다른 점은 집안에서 보물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Jesus says that the woman lit a lamp and swept her home. It was dark. Perhaps we may feel there is darkness and a lack of hope where a loved one in our own home is concerned.
예수님은 그 여자가 등불을 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 아무 소망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In John 8, verse 12, Jesus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live in darkness. They will have the light that gives life.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Jesus could tell these stories so well to the people because he lived among them. He had a mother and sisters. Perhaps he had watched them search their simple home for a lost coin, needing desperately to find it.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머니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동전을 간절하게 찾던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Jesus knew how it felt to have his own family members not believe in him. He is offering encouragement. Keep searching. Keep praying. Stay the course.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몸소 체험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찾으셨습니다.
When someone comes to the Father, rejoice, rejoice, rejoice. Jesus said the angels rejoice in heaven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 small thing when someone in our own homes comes to know the Lord or returns to the Lord. Mothers, grandmothers, sisters, wives, stay vigilant. God is using you within your homes.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자매, 배우자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when we will learn about Eve.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